이사야 50장 10절부터 11절까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밧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우레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둔감하고 딱딱하여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말씀이 들어설 곳이 없는 왕관자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햇빛이 흙에 비춰지게 되면 딱딱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드럽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확연하게 우리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활발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세 번째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여 부르신 종은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종입니다. 이 종은 온갖 멸시와 수욕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에게 임하도록 간구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고난의 종은 이처럼 인간의 죄악은 결코 지속되지 못할 것이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메시아는 끝까지 여호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싯돌같이 얼굴을 굳게 하면서도 겸손으로 순종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종의 노래를 선포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종인 자기를 믿으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름에서 고난의 종 메시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한가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참으로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뭐 이사야나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선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동격으로 말할 수 있는 종입니다.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23장이나 33장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자는 보내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점에서 권위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가리라 라고 말씀하여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 종은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고난의 종이 바로 출애굽기 23장이나 3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바로 그 종입니다. 따라서 그 종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마치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참된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내 손에서 얻을 것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 4절부터 9절에 언급되고 있는 고난의 종이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이 종의 목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냐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매우 엄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매우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단 두 절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신실한 성도와 최상의 상태에 놓여있는 불신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는 신실한 성도 최상의 상태에 있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가 언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는 신실한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10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의 상태에 있는 불신자는 교만의 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11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기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결과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행하여라는 이 단어, 그 다음에 최상의 상태에 있는 불신자도 걸어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걸어간다라는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때 그 동행했다라는 단어와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말할 때 그 행한다라는 이 단어도 여기 걸어간다, 행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걸어간다, 행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실제로 물리적으로 걸어가는 동작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 표현은 전반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뜻하는 비유적인 용어지요. 하나님과 동의한다, 하나님과 걸어간다라는 이 말은 전반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각기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자신들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삶을 사셨죠? 예배를 하든지 혹은 어린 사람들 돌아봤다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위로를 했다든지 안식일에 합당한 삶을 산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혹시 그저 뭐 낮잠 자고 뭐 테레비 좀 보고 뭐 산책 나가고 이런 어떤 육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현저한 차이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행하긴 하는데 이 전자는 흑암 가운데서도 행하고 후자는 스스로 빛을 밝히면서 행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한 줄기 빛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후자는 자신이 켠 횃불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후자는 결국 고통 가운데 누웠습니다. 전자는 여호와를 순종하고 의뢰하는 길의 결과로서 무슨 복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전혀 약속되고 있지 않지만 반면에 스스로 불을 밝히고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의 특징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차근차근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의 모습과 자세와 특징과 그 삶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흑암 중에 행하는 사람이죠.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범이신 고난의 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8절 9절에서 고난의 종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주여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 33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바울 자신을 비롯한 성도의 이름과 성도라고 하는 인격에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저런 정죄를 당할 때 이런 말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절에 나타나온 이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절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러나 모종의 어떤 마음의 고통과 어림이 있습니다. 삶이 매우 척박해요. 여기 흑암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깜깜할 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빛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택시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전에 스트라이크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인가 그때 잠시 운전수들이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칠원에 있는 한 으슥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깜깜한 밤이었어요. 밤 한 10시나 11시 됐는지 근데 차를 이게 돌리려고 하다가 소나무가 하나 있고 나무가 하나 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면으로 이렇게 발라져 있는 그 동그란 데를 이렇게 돌아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이 폭이 좁아가지고 결국은 차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를 끌고 나올 수가 없어서 차문을 닫고 그 다음에 걸어 나오는데 그야말로 적막강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우리는 보통 도시에 살다 보니까 어디 가도 약간의 빛은 있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빛이 사라졌을 때 거의 기어나오다시피 그 동네를 기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캄캄한 흑암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빛이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 지금 전혀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흑암이 깊은지 한 줄기 불빛이나 잠시 반짝하는 섬광조차 없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흑암에 둘러싸이게 되죠.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상황과 흡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따르는 신자라고 해도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삶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빛이 쫙 비치는 대로가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 10절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살펴봤지만 이사야 49장 14절에서 시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의 억압하에 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절 24절에서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주저앉지 않아요. 흑암 중에 빛이 없어도 행한다, 걸어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깊은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 개인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에 속한 모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했던 시기,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시면 모압이다 암몬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20년, 30년, 40년의 시기들, 그리고 70년 동안의 포로 시기, 그리고 말라기 선자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흔히 중간기라 부르는 400년의 시대, 바로 이런 시기 가운데 성도는 흑암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어떤 시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일제시대라든지 아니면 종교계에게 박해기라든지 뭐 이런 시기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흑암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신 궁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하는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의 헤만도 같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고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탄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8절을 보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탄식하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까?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돌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역설적인 표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면서 탄식과 불신앙을 때로 내뱉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가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표지가 아니고 오히려 그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구원의 확신란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지니지만 그들도 때로는 양심에 상처를 주고 영을 슬프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로 빠져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격렬한 유혹에 의해 하나님의 허락의 빛 철회에 의해서 심지어 빛이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듯한 두려움 같은 고난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움츠러들어서 확신이 중단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확신에 충만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의 형태로 남겨놓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를 빌미로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적어도 저를 이렇게 다루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루시는 게 과연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양립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받은 신자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으로도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과 그런 부정적인 마음 안에서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빛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아니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빛의 효과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햇빛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햇빛이 직접 어떤 물체에 비추지 않아도 그 온기는 땅속 깊은 곳까지 역사하지요. 얼굴을 감추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마귀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잠시 얼굴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진노하지만 영원토록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의 종이신 우리 주님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라고 말을 했고,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승리에 찬 확신을 우리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통해서 선물로 남겨준 것입니다. 이런 사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실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이 얻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복음의 매서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고요, 마치 영적으로 채찍질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 정말 미칠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자는 어디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기자가 이런 가운데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흑암 중에라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행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말할 때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계시하신 내용이나, 혹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자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욕과 멸시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그런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우선은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기에 앞서서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시죠. 그러나 구속받은 신자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때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본을 삼아 우리로 하여금 따르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그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총출동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발 아래 있었던,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총집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세상 지도자, 군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게 조롱했습니다. 어디 메시아거든 한번 내려와 보라. 아니 자기들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이런저런 모욕과 수치의 말을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야말로 등을 돌려대었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었어요. 너희 놈들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십자에서 내려오지 아니셨습니다. 왜냐? 자신의 믿음의 정당성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 당하고 답답한 현실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여호와의 종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신앙생활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적인 어둠과 심령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도 그리고 사탄의 참소가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항상 여호와와 그 종을 의지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11절 이하에서 악인들이 받을 보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반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신자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은 있지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자가 가져야 될 일관된 삶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종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세상에 복이 되는 축복과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뭐 못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뭐 항상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고통을 겪고 어림을 겪으면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해도 어둠과 불의로 인한 좌절과 또 진리 가운데로 행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학대를 당하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참 찌질한 삶을 산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요즘에 교회 간다 그러면 색안경 쓰고 바라봅니다. 이제는 교회하면 다 질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따르는 신자도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또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참고한다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아합 시대의 국내 대신 오바디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바디아라는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경외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말했죠. 이세벨이 선자들을 잡아 죽였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런 암울한 시대에도 선자 100명을 각각 50명, 50명씩 나눠서 굴에다가 숨겨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바디아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비록 캄캄한 흑암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뿐만 아니라 과연 내 평생에 무슨 평안이 있느냐?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 인생은 고난과 어림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태양이 안 보여도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태양이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볼 때 결국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쫓는 자의 마지막 삶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안식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종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0절에 살펴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은 흑암 중에도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않았던 반면 1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기 스스로 불을 밝힌다라는 이 말은 막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그런 확신으로부터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거부하고 그 종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자신의 빛을 창조해서 어둠 가운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들이 피운 불은 어떤 불이냐면 진정한 빛이신 그리스도 없이 피운 불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신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신 불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불입니다. 오늘날 복음 중에 이런 복음도 있습니다. 거짓된 위로와 확신을 주는 복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아주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경우들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올바른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위로라고 하면 받을 수 있겠으나 전혀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헛된 위로를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불,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 많은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은 딱 하나만 존재하지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참 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빛은 바로 그 빛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이 빛을 거부하고 다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 다른 빛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자기 자신을 불타오르는 화염에 내던지는 격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결국 파괴되어 없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아닌 잔인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었던 것에 의해서 도리어 심판을 받게 돼요. 자기 꾀에 빠져서 비통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자기 안에 있는 자원을 의지하는 것은 유일한 구세주를 거부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빛을 거부하는 이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사야 8장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난과 심한 흑암에 이끌려갈 분위기에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상관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열심이 없었을까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자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NIV 성경을 보면 스스로 횃불을 마련한 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Yourselves with flaming torch라고 해서 스스로 횃불을 마련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횃불을 둘러띈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횃불을 둘러띄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걷는 동안에 어둠 속을 걸으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횃불을 둘러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석탄 광부가 앞이 안 보이니까 머리에다가 후레쉬를 달고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스스로 전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횃불을 둘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표상하느냐 하면 자기 안이나 혹은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자원으로 무장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방책이죠. 자기 생각, 자기 모략, 자기 꾀, 자기 술술 가지고 자기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운 불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가져다 줘야 될 불이 그 불을 피운 사람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은 위로부터 주신 불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힘에서 시작된 불이에요. 계몽주의 시대 아시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이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뭐 정말 저희가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복잡한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제는 인류의 삶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논문을 써내고 하면 박수를 치면서 아주 사람들이 평가를 잘해줍니다. 그러나 이 불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비치신 여호와의 종을 거부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라 그래요. 이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임재로부터 단절된 상태,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죠. 바로 그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이 66장이에요. 이사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66장 24절인데 24절이 고통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구딘, 저희가 고전읽기 할 때 읽었죠. 그 책은 오늘 제가 다룬 이사야 5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구디는 진노 아래 있는 자녀와 진노의 자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면 진노 아래 있는 자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진노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항상 부모로부터 보살핌만 받습니까? 때로 징계도 받고요. 때로 부모에 의해서 좀 외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좀 이렇게 얼굴이 좀 돌아가는 이런 경우들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진노의 자녀가 돼서는 안 돼요. 혹시 진노 아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따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떨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캄캄한 흑암, 빛이 조금도 없는 흑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백성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흑암 중에 걸으며 빛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청종하고 온갖 고난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고난의 종의 모습을 먼저 4절부터 9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 사실을 보여주었을까요? 영적인 흑암 가운데 거하에서 살고 있는 포로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의 운명과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오늘을 살아온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런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꾀에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사야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죠. 50장 4절부터 9절에서 보여주었던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순종치 않는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 증거를 내 삶에서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 시행 방식을 성에서 확인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경외하는 삶을 산 자에게 참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저 묵묵히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관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는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고난의 종 메시아를 의지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과 그분의 제의와 요청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삶의 타개책을 만들어내는 자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반응할 것인지 우리에게 자문해 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상당 기간 동안 고통과 울음이 있을 수 있으며 흑암 가운데 행해만 되는 상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빛도 없는 상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상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참된 영생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귀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귀한 헌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말에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